딱딱한 시사해설은 가라. 김민수,
김성중의
수근수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근수근 시작합니다. 성중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주가 4년 전이죠. 전 세계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악했는데 김일성의 부마,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이요.
그렇죠. 장성택이 체포된 지 4일 만에 처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단히 잔인하게 또 처형을 했죠.
그때 당시에 체포하고 이런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그렇죠.
공개하고 나서 4일 만에 고사총으로. 그 형체도 안 남잖아요. 살점도 뭐 다 떨어져 나고.
네.
그리고 나서 화염 불태워졌다. 화염방사기로.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사총이 네. 이제 탄알이 크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잡는 네네. 건데 이거를 뭐 쏴버리면 진짜 뭐 살점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망고역적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참.
이제 화염방 뭐 이렇게 화염방사기를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친척인데.
네. 근데 뭐 장성택 그 측근들도 뭐 그렇게 좀 처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년 전에 장성택이 숙청된 사건 왜 숙청됐고 또 장성택은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성택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택은 뭐 풍운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태어난 건 1946년도 강원도 네. 원산에서 태어났고 뭐 집안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북만주에서
네.
항일운동을 한 덕에
네.
그리고 평양에 거주하면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고
원산이면 김정은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요즘에 네. 뭐 원산의 구두 공장도 또 개건하고
네네.
뭐 강원도 정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강원도인데 이 고향 사람을 그러면 정의 씨가 이렇게 했나요?
뭐 김정은한테 고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고모부이기도 하고
그냥 초대해서 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원산이 고향이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택이가 나름 집안은 괜찮은데
네.
북한에서 꽤 많이 알려진 게 김일성 딸이죠?
그렇죠. 김경희.
이제 외동딸로 네. 봐야 되는데
네.
그 김경희랑 또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게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인
네.
여기로 보면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평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네.
오유 수령의 딸 김경희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김경희가 먼저 좋아했다고 좋아했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그 생긴 게 딱 간부풍이잖아요.
네.
북한 간부풍이고 인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재다능했다고요. 아코디언도 잘 불고 노래도 춤과 노래 이런 것도 하고
네.
말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 어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김경희도 김일성 종합대학 가서 장성택을 봤는데
네.
하늘에 뿅 간 거네요.
아 그렇죠. 그 장성택 입장에서도
네.
수령의 딸이 자기를 좋아해요.
아 근데 젊을 때 김경희 사진 보니까 이쁘게
이쁘죠.
생겼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가 인물이 좀 괜찮잖아요.
네. 에.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안
들었습니다.
좋아하죠. 뭐 성분이 그냥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별로 안 돼서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성택을 아예 쫓아내버려요.
네. 그 원산 경제대학으로
원산,
예, 거기죠?
그 대학으로 아예 쫓아내버리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김경희가
네.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또 그냥 원산 경제대학으로 계속 장성택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그때 뭐 볼가차인가?
네네.
차를 김경희가 직접 타고
그때 운전까지 했대요?
가서 막 갔대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네. 이제 막 운전수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길 자체가
네.
대단히 안 좋대요.
막
산길도 있고 근데 거기 가서 뭐 빨래도 해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
눈물 겨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근데 김경희가 고집을 피우면 김정일도 어쩌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딸이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도 어떻게 못하는 게 뭐
네.
모든 이제 부모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김정일이가 그 아버지 이거 고집을 못 꺾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 김정일이 좀 그 장성택하고 네. 김경희하고 결혼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고
네.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나중에 황정엽 선생님 있잖아요.
예예.
그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아, 그렇죠. 그때 원장. 그
총장.
총장.
예, 예. 했는데, 예. 김일성이, 김일성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려보라고 그랬나 봐요. 예, 예. 네. 그랬더니 김경희가 총장실에 찾아왔대요.
아.
총장 동무가 뭔데 이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황했겠네요, 황선생님.
근데 황선생님은 이미 김일성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원래 남녀 사이가 떼려고 하면 더 붙기 때문에
그렇죠.
막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네,
네. 근데 그럴 정도로 김경희가 당차고 네. 장성태가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뭐, 근데 이제 아무튼 부마가 됐어요.
그 이후에 네. 아주 승승장구했죠.
예, 예. 근데 주로 김정일 측근으로 봐야겠죠.
네.
측근으로 딱 붙어가지고 활동을 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선 중앙당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네. 중앙당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 뭐 최고 아니에요 거기가
네네. 노른자인데 네.
들어가서 그 실제로는 김정일의
네.
최측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 막 술 파티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세력 막 키울 때거든요.
네.
그때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일을 하면서 그 술 파티 멤버예요 같이 그러면서 김정일하고 쭉 평생을
네.
예,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죠.
뭐 중간에 혁명을 한 두 번 가기는 했지만
네네.
근다고 해서 또 김정일이 밀어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밀어내질 않았죠.
늘 곁에 끼고 네. 일 시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장성택이 여자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예, 많았는데 김경희가 울고 보고 막 저기에도 그걸 김정일이 다 말렸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남자 악기를 막냐고.
근데 뭐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렇죠.
여자 문제가 그랬으니까. 많은데
예, 예.
아마 자기도 그런 거 말릴 처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 네. 거는. 아무튼 네 이런 장성택이고 또 뭐 세계 청년학성 축전도
그걸 주도했죠. 그래서 능력을 그때 좀 네.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하조 사건도.
심하조 사건도
장성택이가.
그, 네. 김정일의 지시를 해서 실제로 총대는 장성택이 맡아서 다 일을 벌인 거죠.
네. 근데 장성택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2002년에
네.
그 북한 경제 시찰 팀이 한국에 왔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 8박 9일 정도 왔는데
네.
직급은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뭐 수행원들이 쩔쩔 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단장이
네.
박랑기였습니다. 총살당한
국가계획
위원장. 그 단장은 박랑기였지만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네.
장성택이 제일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하면 장성택한테 박랑기나 이런 사람들이 따뜻하게 정말 대하고
뭐 좀 뭐가 길어지면 야 빨리 끝내라 그러면 막 와 이렇게 서둘러서 끝내기도
네네.
그랬다가도
결정권이니까 장성택 한 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한국 쪽 사람들 막 보니까 장성택이 술 먹고 안 일어나면 그걸 못 깨웠대요.
아,
북한 수행원들이.
수행원들이.
예. 예. 밖에서 이렇게 아, 못 깨우고 그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따져보면 그 수령 일가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감히 어떻게 일개 간부들이 일가를 건드리겠습니까?
자, 김일성이 정말 사랑했던,
네.
아꼈던, 그리고 김정일도 사랑했던 이 김경희의 남편.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잖아요.
네.
왜 죽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장성택이 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충격이었죠. 근데 예상은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결국에 그 아버지 사람들, 뭐 김정일도 그랬잖아요. 김정일도 심하조 사건이 아버지 사람들 다 네. 쳐내고 뭐 이런 것처럼 김정은도 아버지 시대 사람들을 쳐낼 수밖에 없다고는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전격적으로 지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력을 자기가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다 우습게 봤거든요. 처음에.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20대.
그렇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20대가 권력을
84년생이니까
그렇죠. 84년생이니까 네. 20대였죠. 28? 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렸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말로는 콤플렉스.
네.
하여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얘기에 약간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좀 오히려 더 전격적으로
네.
좀 장성택을 숙청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표면적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 그때 장성택이 행정부를
네.
가지고 행정부 권한이 막 커졌을 때잖아요. 군부 이권도 다 빼앗고 이러면서 주변에 뭐 군부가 됐든 뭐 그 국가보위부가 됐든 뭐 조직지도부 이런 데에서 반대 세력들이 좀 예. 행정부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네네. 뭐 장성택 판결문이 있어요.
네네.
그 특별 군사 재판 보위부.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네.
왜 숙청이 됐는지 네. 숙청 배경은 제가 잠시 저희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광고 듣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시사 어렵지 않아요. 딱딱한 시사 문제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민수, 김성중의 수근수근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숙청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 그게 김정은 1인 권력 강화를 위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장성택은 정말 예상 바뀌고 네. 설마 뭐 혁명화도 아니고 저렇게 그 총살을 해버릴까?
뭐
김경희도 살아 있는데
네,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판결문에 뭐 좀 과장되고 좀 왜곡된 것도 있겠지만 뭐 장성택이 뭐 했던 행적이 여기에서 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판결문을 좀 봐볼까요?
네.
우선 보니까 그 양봉음이 뭐 이런 이야기 후계자 문제에 왼새끼를 꿨다 뭐 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워낙 그게 극비리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에 원래 장성택은
네.
김정남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는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네. 그 김정남의 70년생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김정남을. 네.
어릴 때부터 봤고, 또, 김정남이 할아버지 김일성한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처음에 네. 숨겨놓은 네. 자식. 그래서 불쌍하니까, 그 뒤를 이제 고모,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돌봐주던 적이잖아요.
그쵸.
키우다시피 한 건데,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뭐, 장성택이 좀 돈을 주면서 생활하게끔,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남은 처음에 후계 문제가 나올 때
네.
김정남 편을 들지 않냐 이런 얘기는 아는데 근데 과연 실제로 그랬을지는 김정남은 이미 그 일본에 가서 망신을 한번 당했잖아요. 디즈니랜드. 네. 그 이후에 후계 구도에서 사실상 탈락했다고 보이고 또 장성택이 김정일의 의중을 몰랐을까? 오늘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김정은의 후계를 반대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굳히기 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장성택이 한 번 더 혁명화를 가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랑 조직 지도부 쪽에
네.
얘가 모의를 해 가지고
관계는 그때 이미 틀어졌죠.
그때 좀 해서 이제 아마 이 앙금이 계속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네. 그런 앙금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네.
뭐 정면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김정은이 대중들 앞에 공식 등장한 게 제3차 대표자인데
네.
이때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온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는데 장성택은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아, 그 사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단
네. 손이 좀 아팠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장성택에 대한 환상을 조장을 하고
네.
자기 측근들을 이 중요 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했다.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사실이죠. 네,
사실이고 네. 자기가 아무래도 북한의 권력 체계란 게 자기 세력, 자기 사람들을 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자기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행정부에 두고 권한을 주고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좋았겠죠 당연히.
이제 뭐 장성택 일본 동지라고 밑에 측근들이 부르기도 했대요. 뭐 리룡하나,
예,
뭐 장수길
리용하.
같은
예, 예, 예.
당 그 행정부 쪽에 있던 사람들.
장성택보다 먼저 처형.
네. 네. 실제로 또 그런 내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성택이 김정일 죽고 나서 권력이 나름대로 커지고 커지니까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관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세를 부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외화벌이 이권도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기고만장 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권을 빼앗기니까 네. 그 장성택을 공동의적으로 생각해서 그 김정은한테 붙어가지고 숙청을 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일 전면에는 보위부가 나섰고. 그리고 군부가 연합하고 제일 뒤에서 조직지도부가
네.
그 공작을 작업을 예, 그 짜고
그래서 김원홍이가 그 총대 메고
그렇죠.
뒤에 이제 뭐 황병서나 예, 예. 조현준이나 예. 이런 조직지도부가 뒤에서 받쳤다 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성택 죽고 나서 제일 고난이 세진 데가 네. 이번엔 보위부가 됐어요.
근데 또 결국은 김원홍도 그렇고 황병서도 또 지금 밀리고 아, 있고요.
예, 예, 예.
참 이런 거 보면.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장성택이가 나중에 내각 총리가 돼서
네.
인민 경제를 망탕 망쳐놓고
네.
또 돈을 뭐 빼돌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럴 계획이었다는 네. 건가요? 아니, 뭐 총리가 뭐 북한에서 뭔 힘이 있다고?
총리 힘은 없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방랑기를 부추겨서 화폐 개혁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그거는. 장성택이 주도했을까? 저는 김정일하고 김정은한테 더 큰 책임 있지 않을까?
아니 수령 수표를 안 하면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건이죠.
네. 네. 그러면 수령들이 바보죠. 사실은 네. 북한사에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숙청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가족들과 측근들도 좀 꽤나 숙청을 비참한 말로를 받았잖아요. 네. 일단 당 행정부는 완전히 쪼개졌더라고요.
행정부는 쪼개진 게 아니라 뭐 거의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네. 죽자마자 행정부 부장,
네.
부부장들,
네. 네.
부장은 이제 장성태이고 부부장들하고 과장들
네.
15명은 총살되고
네.
그 가족들은 전부 수용소에 가고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장성택 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죠.
과장 그 15명 행정부 그 과장 부부장 총사 이건 태영호 공사가 전부
그렇죠.
네, 증언을 네, 했더라고요.
네, 네, 네. 확실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원래 이렇게 반당 반혁명 분자들은 뭐 숙청을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장씨 집안 자체가 좀 비참하게 됐더라고요. 그 기세 등등했던 장씨 집안들이.
그렇죠.
일단 조카 사이들도 처형을 당했더라고요.
네, 조카 사이가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네.
대사하고 그다음에 정용진 쿠바 주재 대사.
처남.
네, 처남이 정용진 쿠바 주재 대사였고
네.
조카가 이제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였는데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송환이 돼서 바로 처형이 되죠.
그게 이제 그 장송우죠. 그러니까 장성택 형.
예, 예, 예,
형의
예.
그 외동딸.
예.
그러니까 조카 사이 또
예, 예.
최웅철 이 사람 90년대 미남 배우라고 하는데
아 북한 주민들은 다 알죠.
네, 이 네. 사람이 이제 좀 장성택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장용철한테 이야기해서 탈출 감행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비밀 처형을 예, 예. 당했다는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 남편도 그 장씨 집안들 여자들 다 혼자 되고 뭐 사이 죽고 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둘째 형 장성길의 외동딸 남편은
네.
역시 행정부에서 근무하다가 같이 싹
아.
총살이 됐고 그 다음에 누나의 외동딸
네.
그런 이미
장계순 씨.
예예 예, 그렇죠.
네.
황정엽 비서 전 비서하고
사돈이에요. 황경모.
사돈. 예 황경모
큰아들이 황경모 예, 예, 씨인데 예. 근데 또 처형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때 처형될 때 이혼을 했습니다.
네.
이혼해서 살다가 이번에 같이 그 일가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정도면 3대를 멸할 정도잖아요.
네네.
반단 반혁명인데.
네.
근데 보니까 그 2015년에 누가 찍은 사진 보니까 그 혁명 외국 열사령 거기에 그 장성택 형 무덤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아직 장성택 쪽 그 가족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김경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아직 살아 있군요.
김경희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8월엔가 김경희가 치료 중이다.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경희가 처가하고도 좀 시댁 식구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대요. 그래서 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이야기를 하니까 대신 그러면 고모 가만히 있으라 하고 살려줬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
김경희가 그래도
네. 네. 근데 언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김경희도 지금 뭐 네.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김경희 죽고 또 김정은이가 마음 바뀌면 네. 뭐 장씨 집안 그 장성택도 그렇게 죽였는데 뭐 가만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이복형도 죽였잖아요.
네, 네. 김정남도 죽여버렸고
자기 이복형을 죽였는데 뭐 네. 장성택 고모부 집안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김경희 아니라면 굳이 뭐 마음을 이렇게 베풀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네네. 싶어요. 자, 이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그 내막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일 것 같아요. 결국은 김정은이 1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한 줄평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아무리 뭐 그 김씨 일가에 가까이 가더라도 그 결국에는 언제 쓰고 내다버리는 네. 폐물인 거잖아요.
사냥이 끝나면.
예, 사냥이 끝나면. 그래서 저는 다음번은 이제 최룡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줄평은 최룡해 다음은 너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네, 김씨 집안에 충성해서 떡고물은 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순간이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이 수령의 마음이 바뀌면 그렇죠.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장성택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이 북한의 간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군수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중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